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허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고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보내신 성자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스케일을 크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답니다. 17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뿐 아니라 세상, 창조세계의 회복이라는 훨씬 큰 구원이 제시되고 있죠. 이 큰 표현은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보편 구원론이라는 주장을 만들게 됩니다. 만인 구원론이라고도 하죠. 결국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그 구원의 범위를 극대화하는 면에서는 타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구원의 범위와 크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너무 쉬워져서 심각함, 진정성 같은 것이 당연히 약화됩니다. 대강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어지죠. 우리가 인생을 보면 살면서 다 느끼듯이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갈증을 채울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처벌함으로써 만족을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영혼과 존재의 가장 중요한 답이지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에서는 너무 쉬운 구원을 얘기함으로써 인간의 존재와 인생을 그저 값없이 만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배타적 구원론이죠. 책임있게 굴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을 베풀려 오신 것이 강조되기보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강조되죠.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구원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과 실존에 대한 깊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은혜와 실존이 없어집니다. 은혜는 우리의 책임보다 더 커야 맞고 또 현실이 해결이 돼야 맞는데 이 구원론을 아무리 펴도 현실적인 만족이 있는 신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우리의 구원받은 정체성 그리고 운명을 이 배타적 구원론에서는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 난 믿었고 넌 안 믿었다. 그래서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일 많이 들었던 검문소에서의 검문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구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한 번씩 다 당해보셨죠? 신분증 좀 보실까요?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문제며 운명의 문제라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 결국에 가 있지 않은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는 문제에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구원 확신을 논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해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도도 어떻게 됐냐면 예수 천당은 맞습니다. 불신 지옥이 어디가 더 강세점이 있을까요? 너 안 믿으면 죽어. 이게 강하고 우리 많이 쓰는 자기 변명, 자기 안심이 뭐죠?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게 됐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오해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풀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게 하십니다. 굉장하지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여 완성된다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딱 중간에 오십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과거가 있고 아직 남아있는 미래 사이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존재들을 구원하시는데 과거의 존재, 지금의 존재, 앞으로의 존재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한 일정한 시간에 오셔서 과거와 미래는 살아보지 않은 자리에 있었고 또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다른 나라는 경험하지 않은 나라에서 자기 생애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와 공간의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려면 그 바깥에서 세계보다 시간보다 더 큰 데서 뒤집어야 되는데 그 한계에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운명을 결정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시간과 공간과 육체로 그리고 그때 어떤 언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루셨다. 이게 성육신의 교리요. 십자가 신학이요. 부활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예수 믿는 문제로 얘기할 때 그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이 아니라 결국 천국에 갈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복귀고 살아야 되는가? 신자는 그 약속만 있고 현실화되지 않은 정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자는 뭐가 다른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죠. 모두 다 도망갔잖아요. 천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데 답은 다 천국이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 가면 너 없을지도 몰라. 있다고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내세도 없고 말하자면 낙관할 아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현실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이해하고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해서 책임을 져야죠. 이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가 보는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것, 시간과 공간과 경우를 포함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세계관은 예를 들면 자연주의란 생로병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울부짖음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사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 병 고쳐주세요. 누군진 모르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래도 좋으니까 내 이 정성에 감동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종교는 다 이겁니다. 그것이 율법화되었든 그것이 형식화되었든 여기가 다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우리에게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약속하시고 운명을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가 그 일을 예수를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육체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보낸 것 같이 우리를 우리의 시대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그것이 각각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요, 시간이요, 현실이요, 경우요, 내 자리요, 내 책임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좋게 설명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를 잊어먹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는 창조, 타락, 약속, 구원, 교회, 그리고 종말이다. 이렇게 여섯 시대로, 이렇게 여섯 막의 연극같이.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완성하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고. 그 일에 우리 인류는 다만 어떤 그냥 존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상대라고, 목적이라고, 대접을 받는다고. 왜요? 죄를 질 기회까지 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서 반응이 되고 책임이 되고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말을 하려면 이 말을 현실에서 할 수 있어야죠. 말싸움할 때 하거나 예수를 믿었지만 더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한 이가 놀리는 그래서 원망스러운 보복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는 넌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이런 때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뭔가에 대하여 이해와 책임과 기회라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인류의 이 긴 역사 속에서 많은 과거와 교훈을 갖고 지금 예수 믿어 오늘을 사는 지금의 현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옛날부터 넘어온 유산, 국민적, 민족적 정서 이런 걸 다 포함하여 지금 내가 사는 현실, 내가 붙들린 자리에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책임이 뭐고 기회가 뭔지 안다라고 반응을 하셔야죠. 난 믿어. 이건 도망가는 겁니다. 이 문제 풀어봐. 나는 예수 믿는 데니까. 왜 학교 다닐 때 시험지에다 그렇게 쓰지 그러셨어요? 신학교에서는 그런 답안지 많이 나와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있어서 저는 공부할 틈이 없었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A 플러스 주죠. 내가 무슨 사시 감독관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암행어사도 아니고, 내가 뭘 못 주겠어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A 더블 불. 얼마든지. 각각의 생애를 열심히 사는 데를 격려하고, 자기 일을 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시간을 끌고 오시죠. 벤허를 보시면요. 또 벤허? 굉장한 영화입니다. 요즘은 제 그 영화에 광고를 넣으려고 예전에는 영화를 한 편을 한꺼번에 해줬어요. 앞에 광고하고 끝나고 광고했는데 이제 광고를 더 하려고 1부, 2부로 잘랐죠. 1부하고 광고가 두 번 나와요. 어떻게 두 번 나오냐면 1부 끝 광고와 2부 시작 광고가 나와요. 그리고 2부를 하죠. 그게 3부로 쪼개졌어요. 배너는 4부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참 재밌는 게 배너의 중에서 배너의 장면 중에서 제일 좋은 장면이 어디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벤허 그러면 떠오르는 최고의 장면이 어디세요? 전차경주?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딘지 제가 알아요.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퀸투스 아리우스 사령관을 구하고 로마에 개선 행진을 하고 황제 앞에 아리우스 사령관이 상받으러 올라가고 마차에 서 있는 배너 볼 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다 주인공 편이니까. 그때 무슨 긴장이 있겠으며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불안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것쯤은 아시죠? 그럼 배너가 대박을 터뜨릴 수가 없잖아요. 본문을 담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건 이제 전차경주예요. 긴장되죠. 아슬아슬하고. 그러나 몇살 나를 죽였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에 절정으로 갑니다. 예수님 잡히는 장면이죠.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나병 환자들 굴에서 꺼내서 돌아오다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죠. 왜 아무도 없느냐? 너는 모르느냐? 오늘 그 위대한 랍비가 재판을 받는 날이다. 다 거기 모여있죠. 다 모여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죄인으로 서있고 가시관 쓰고 머리 푸른 채 서있고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대사는 없습니다. 우리 다 아니까요. 그리고 십자가 지우고 채찍질해서 계단을 올라오십니다. 길게 길게 올라오십니다. 우리 다 싫어합니다. 거기를. 왜 싫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구해 주신 건 좋지만 이렇게 꿀리고 가는 모습을 뭐 민망하게 보이는 게 싫습니다. 다 싫습니다. 조롱하고 옷을 나눠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있고 거기선 그런 부분은 생략되어 있지만 우린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 베노를 만든 사람들의 최고의 그 수준을 보여줍니다. 거기 하나님은 결코 폭력으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얼른 지나가게 안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그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 걸로 넘어가시는 건 다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늘이 울지요. 천둥 번개가 치지요. 하늘이 깜깜해지지요. 하늘도 울었으나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공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망과 공포를 이기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파가 아닙니다. 끝까지 공포를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보통 폭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쉽게 권력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폭력을 휘두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 넌 지옥 가고 난 천당 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현실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위대하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붙는 방식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신이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견딘다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 몸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폭력과 공포의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 있다. 이것만은 우리가 압니다. 끝없이 용서하신다. 그리고 이기신다. 이기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현실 속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신자를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사람을 넌 나쁜 놈이야. 넌 예수 안 믿잖아. 이렇게 이분법으로 재판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 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선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93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냐고요? 초대교회가 예수를 전파함으로써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가 살아났다는 얘기하지 마라. 그 말하면 너희 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협박 속에 풀려나와서 이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옵니다. 성도들이 뭘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제하의 그 핍박 속에서 순교하신 분들 얘기 속에 나오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1차 투옥 후에 잠시 감옥에서 풀어준 적이 있어서 그 잡혀갔던 목사들과 장로님들이 풀려나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이 기도하고 기다렸죠.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주시던가?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우리가 계속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더라.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맞습니다. 시편 2편에 예언한 것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답니다. 저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여기 모여서 악역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선한 역하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결심입니다. 저것들 다 없애주십시오.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권력이 되거나 폭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지만 신비가 드러나지만 권력을 잡지 못합니다. 속 시원한 밀어붙이기가 없습니다. 이거 당합니다. 그래서 3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이때 나오시면 안 되죠. 아까 나왔어야 되잖아요. 잡혀갔을 때. 그때 성령이 나와서 채찍 든 놈 딱 째려보면서 너 죽을래?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신비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거나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을 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거 쓰고 사도행전 누가 갔을 때 이거 잘난 척하고 쓴 거 아닙니다. 다 도망갔었습니다. 세상이 악역하는 거는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것입니다. 우린 다 도망갔었다. 우린 그때 몰랐다. 우린 하나님이 이를 십자가로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이신 자기 증명이었다. 우리는 항복한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십자가에서 이루어내고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야기로 담아내고 줄거리로 담아내고 모든 경우에 우리를 세운답니다.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로 일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속에 잡혀 들어와서 자기를 잡은 공간과 시간을 뒤엎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다섯 개 떡 물고기 두 마리로 다 먹고 남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방식을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이 동참을 내가 내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네게 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굉장한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워라. 한꺼번에 알아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실까요?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도 교회라고 하고 예수께서 불러 자기의 성도로 삼으신 모든 성도들을 자기와 연합시키는 차원에서도 각 개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것 같이 신약시대에는 각 개인을 그리고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뭘 약속하고 있죠? 사랑을 알라. 사랑이 공포보다 크다. 사랑이 폭력보다 크다. 사랑이 너희가 가져야 하는 인간성의 본질이어야 된다. 이 능력과 이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 하루가 이 영광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여야 됩니다. 과거를 가지고 변명하거나 운명을 가지고 변명하지 마시고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장면에서 그 경우와 조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답하는가 말하는가 행동하는가가 매일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도전이 매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겪는 공통된 현실 속에서 답이 반응이 영광이 갈라서는 겁니다. 그 위대한 길을 살아내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생애를 승리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책임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